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 진행을 맡은 김온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홍혜주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몇 달 전에도 이 홍혜주 선교사님 소식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선교사님 편지를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편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인도 바라나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좀 수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라나시는 인도 북부에 위치한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아마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바라나시는 인도 힌두교의 가장 성스러운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힌두교에서 가장 유명한 카시의 전설의 이야기에서 힌두교의 신 시바가 직접 내려와서 바라나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바라나시에 시바신이 지금도 직접 거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바라나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라나시를 가로지르는 갠지스 강이라고 했던 것 같네요. 특히 힌두교인들이 죽으면 그 강변에서 화장하고 그 뼛가루를 바라나시의 강에 뿌린다고 하잖아요. 모든 힌두교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바라나시에 와서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시바신이 거하는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 강에 고인의 뼛가루가 뿌려지면 더 이상 윤회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고 해탈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힌두교인들이 믿는 그런 신앙에 대해 들을 때 참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힌두교에서 가장 악한 가르침은 무엇보다 업보에 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 천민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태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맞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도 불리는 계급 사회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하고 깔보고 저주해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도 인도의 힌두교를 생각할 때 그 부분에서 가장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신분과 계급에 따라 나누고 멸시 천대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또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도 자신 스스로의 삶을 당연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도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두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홍혜주 선교사님은 인도 바라나시 기차역에서 나고 자라난 이런 고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지낼 숙소를 만들어서 이런 고아 아이들을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번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기도 편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안나 자매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지내시나요? 저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홀리라고 부르는 인도의 큰 규모의 축제를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소하게나마 고아원 아이들과 근교로 소풍도 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고아원 후원을 위한 만남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받은 땅에 선교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2년 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원 건립에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선교원 건립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와 고아원 사역에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 사역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아원 아이들 중에 다르마와 아비쉑 형제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둘 다 출생 연도를 모릅니다. 둘 다 기차역 길에서 태어났고 기차역에서 살다가 저희 사역팀을 만나고 오랜 기간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다르마가 작년에 기차역에서 자다가 큰 사고를 겪고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를 돕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르마는 고아원에서 힌디어와 수학을 익히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학년인데 배움이 좀 더디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비쉑은 고아원에서 지내기도 하고 엄마가 그리울 때는 기차역에서 지내기도 합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정기적이지 않아서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규칙적이고 공부에 더 시간을 쏟아야 하는 고아원 생활이 익숙치 않고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더 익숙하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비쉑이 어디에 거주하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영해오고 있는 고아원을 선교원으로 건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모금을 시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고아원 아이들 중에 다르마와 아비쉑이라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네, 기찻길에서 나고 자라 어린아이의 형과 함께 부모님이 없이 살고 있는 어린 형제 이야기를 편지를 통해서 들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둘째 동생 아비쉑은 나이가 아직 5-6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좋은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가끔씩 엄마가 그리울 때는 기차역에 가서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형 다르마는 그렇게 고아원 숙소가 아닌 기차역 길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인도 바라나시에 가본 것도 아니지만 선교사님 편지 속에서 그려지는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해서 안타까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더 마음이 조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양가에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고 하지만 지금 비록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다고 해요. 그래도 뭐 곁에 계시고 언제든지 연락해서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아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혹시 어떠세요?
네. 저도 순탄치만 않았지만 또 부모님을 뵐 수 있어서 이들의 심정을 다는 모르지만 저도 중간에 5년, 6년인가 헤어졌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불안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모님 얼굴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어린 아기가 견디기엔 너무 가혹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동생이랑 만났는데요. 남동생이 저보다 8살 어립니다. 저의 인생도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남동생은 5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때부터 어머님이랑 헤어져서 근 5년에 살고 저랑도 헤어져서 이제 1년을 거의 혼자서 친척집에 돌아다니면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만났는데도 동생의 그 과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님이랑 저는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고아의 서름이라는 게 너무나도 부모 입장에서 또 살아온 그 환경을 형으로서도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동생의 입장이지만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것처럼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픈지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나자매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고아와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조영형의 아버지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멀게 느끼며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멀리서 바라만 보면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그분과 깊은 소통하듯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영적 고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나면 더 이상 우리 곁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 즉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만 우리 속에 있는 고아의 심정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잊기 전까지는 모두 영적 고아와 같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지독한 외로움과 싸우고 있고 또 세상 살아가는데 엄습하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느낄 수 있다면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 성령님 때문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고아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 외로움과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숙소를 제공해줘도 그 아이들의 안에 있는 외로움과 버려진 마음을 다 없애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두 가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선교원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다르마와 아비쉑 이 두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안나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 바라나시 기차역 길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해 선교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셔서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잃고 형과 함께 외로움과 두려움과 싸우며 살아온 어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숙소를 제공해줘도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외로움들과 또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 두 아이들의 마음 속에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을 마음 속에 모시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을 진행하시는 홍혜주 선교사님의 몸과 마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늘 머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 편지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편지 읽겠습니다. 이번에 사역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악수의 목사님 가정을 소개합니다. 목사님은 예수평화교회 담임 목회자로 교회 개척과 구제, 고아원 등 사역을 다양한 사역을 이끌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악수의 목사님과 함께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부교역자 가정은 세 가정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아이들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눠주시는 따뜻한 성품을 지니신 분입니다. 또 다른 사역자인 마회 씨 가정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회 씨는 교회의 부교역자로 교회 개척과 기차역 구제 사역에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약 10년의 시간 동안 성실함과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며 교회를 돌아보는 헌신적인 사역자입니다. 마유 씨는 교회 사역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주어지는 작은 사례비로 생활이 어렵죠. 작년까지 후원하던 두 명의 후원자가 끊어지면서 네 명의 가족이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악세의 목사님과 마유 씨 가정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으로는 대부분 교회 장소 비용과 교인들 섬김 비용으로 지출되는데 두 사역자 가정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사역에 몰두하기에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한 달에 적어도 10만 원 정도의 재정이 더 충족된다면 두 가정에 큰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두 가정을 든든히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인 홍혜주 선교사님께서 이 기찻길에 아이들을 혼자서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돕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네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홍혜주 선교사님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땅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부름받은 귀한 현지인 사역자들을 지원하게 하셨네요.
네, 선교사님의 편지처럼 몇 명의 후원자들이 생긴다면 이러한 귀한 지원이 가정의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후원자들을 연결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인도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컴퓨터 기술이나 영화 사업 등을 보면 최첨단 기술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대다수 국민들은 최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인도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하게도 이 카스트 제도와 윤회 사상 그리고 업보를 믿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인도에도 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인도는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를 다니고 높은 계급층인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새롭게 되기를 믿음으로 인도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우리 홍혜주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악쉐이, 마회시 이 두 분 현지인 사역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가정의 사역비와 또 생활비를 풍부하게 채워주시도록 우리 사무엘 형제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도 바라나시에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어린 고아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위해 전임으로 일하시는 두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사역자의 가정을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이 홍해줄 선교사님 편지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읽어주세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지난날에 우리가 극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왜 외면하듯이 보여질까요?
혹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느라고 너무 바쁘신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문 보도에서 봤는데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인도 인구가 14억 5,970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8%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다 돌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날 자신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참새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을 다 돌보고 입히시고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헌신한 사역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헌신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믿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서서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되기 힘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인도의 현지 사역자들의 가정에도 또 홍해주 선교사님께도 그리고 이 방송을 같이 들으시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인도 바라나시에서 사역하시는 홍해주 선교사님 편지를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신 두 분은 어떤 것들이 느껴지셨는지 한 분씩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역 이야기는 물질적 관계와 영적 관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육체의 부모가 세상에 건재 있음에도 평생 함께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 다양한 상황으로 부모님을 떠나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육신의 부모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불완전한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고아로 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씻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새로운 영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고 더 친밀한 영적인 관계로 인해 이 세상에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요?
네, 저는 저희 동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잘 컸더라고요. 정말 잘 컸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믿는 그 믿음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어린 시절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삭을 바라보면 아버지가 갑자기 제단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연 그 아버지가 살인자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신앙이 커질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신앙의 태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신앙의 자녀로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곱을 보면 어머니가 오히려 거짓말을 부추기죠. 그래서 속이고 속이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는 삶이 되었고 요셉은 뭐 형들에게 팔리기도 했었고 모세는 태어났더니 날강가에 던져졌고 사무엘은 태어났더니 어머님의 헌신의 기도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의 모든 사람들도 다 타락을 했었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이들의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힘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홍해주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바라나시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그 인도 땅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꿈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라나시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간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온 시간 동안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셨고 저를 붙드셨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일 또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사랑과 기도를 보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북조선 형제 자매들에게 저와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자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또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어둠 속에 빛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우리는 오직 생명의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을 구하겠나이다. 환난의 날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일으켜 주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날마다 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교독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그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따뜻한 날씨와 생명이 왕성한 6월의 계절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일으켜 주소서. 연약한 주님의 종들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보다 죄와 우상으로 낙심하며 사는 삶을 산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성령님을 금신케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저의 속에 제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걸어갈 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가치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사오니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에 매여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이다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능력 있게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쏟아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영혼들이 심령골수를 쪼개는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자리에 나와 있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항상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이 다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다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일 앞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장마당에서 병아리를 한 마리 산 적이 있습니다. 집으로 병아리를 거의 데리고 와서 박스 하나를 준비해 거기에 병아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바닥에는 지푸라기를 가득히 놓아서 푹신푹신하게 해주었습니다. 병아리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이 병아리를 사온 겁니다. 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쯤 지났는데 이 병아리가 시들시들 하더니 죽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것 아니고 병아리의 죽음을 통해 아, 살아있는 것이 죽기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어쩌면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마음에는 안타까움만 들었었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그 하나의 작은 경험을 통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사실에 동의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한 2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100회 이상 장례식을 집례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참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장터에 서서 영정사진을 들고 하나씩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때로 갓난아이의 사진을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중학생쯤 한 10대의 얼굴이 담겨있는 영정사진을 틀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의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은 예정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는 날은 예정일이 없습니다.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올 때는 날이 정해져 있지만 가는 날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맞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영원에 들어갈 수 있고 때로는 70, 80이 되어 영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처음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이것이 죽음입니다. 전도서에 따르면 육신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원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원에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 잘 살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거 어떤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미래를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내일만 준비하며 살지요. 내가 60대에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70이 됐을 때 지금 준비해서 그때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과 이런 준비들을 하며 살지요. 내일 먹을 것, 내일 입을 것, 내일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일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 이 땅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아는 사람은
이 땅의 미래만 준비하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후의 삶, 그 영원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원, 즉 이 땅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에 갈 곳, 영원에 살 곳을 마련하고 죽은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이 세상, 죽은 후의 세상을 저세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후 사람의 영혼은 영원에 머물게 되죠. 영원은 두 장소로 되어 있다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어떤 이는 천국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머뭅니다. 지금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육신이 없는 영혼의 상태로 그 영원에 머물게 됩니다. 육이 없다는 말은 육체의 고통이나 감각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영혼만이 느끼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머뭅니다.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이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요. 그날은 그날 또는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날은 부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할까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니면 선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할까요? 선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날 부활합니다. 지금까지 현존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나뉘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은 거꾸로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합쳐지는 날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즉 부활하여 영원, 천국과 지옥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한 날부터는 육체의 감각을 얻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것에서 이제는 온몸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그 영광을 부활 후에는 육신을 입고 그 영광을 보고 듣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 또는 신앙이 없이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다른 장소, 지옥에서 보고 듣던 것을 이제는 육신을 입고 보고 듣고 온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후 육신을 입고 영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원한 세상, 거기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 영원히 이어져 가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실, 이 진리를 알고 오늘 영원,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세상을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원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일까요? 영원은 살아있는 동안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원은
오늘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입술로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준비합니다. 천국은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영원 준비이고 천국 준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제가 확신컨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북조선의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이 있다는 것, 죽음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을 준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인생이기를 택한 사람이지요.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당신에게 미래를 준비할 기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만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날을 소망합시다. 그날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오늘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을 참되게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붙드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다윈 목사님이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이다윈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다인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6월 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이 예배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드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죽음 이후의 삶을 오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